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25장에 처음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구원 사역, 그것의 완성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태어난 형 에서가 아니라 그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완성케 하십니다. 다윗의 씨가 그를 통하여서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세워진 신앙의 인물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거꾸러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은요, 아마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유함의 극치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정말 즐기고 즐기게 악연으로 지내왔던 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종식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야곱은 레아를 위하여서 7년을 일하고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일하고 또 삼촌 라반을 위하여서 6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 20년 동안이 모두가 다 삼촌의 소유를 위해서 일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20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변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둘 사이의 치열한 밀고 당기는 사건들이 얼마나 여실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자신의 가족과 소유들을 끌고 나오기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간의 경계를 정하고 그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야곱에게 와서 당신에게 있었던 지난 20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옛날 복음성가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었죠. 친구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글귀가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이란 글귀로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야곱에게 지난 20년을 회상했을 때 그로 하여금 지난 20년은 그냥 아름다웠던 그런 추억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있어서 20년이라는 시간은 어딘가 기억 저편으로 그냥 머물게 하고 싶었던, 숨기고 싶었던, 지우고 싶었던 시간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을 어떻게 점점 빚어가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자, 여기서 길을 가는데 라는 표현은 야곱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목적지를 정했고 그곳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의 행선지가 어디였는지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아멘.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우연찮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의도함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에서를 찾은 것이고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서 자신의 종들을 에서에게 보냈다는 사건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난 20년 전에는요, 자신이 행한 일,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 속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야곱이 그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고 이제 어쩌면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이 많이 갖춰진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에서와 화해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가족을 위해서 삶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에서와의 화해는 미뤄둘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형 에서에게로 목적지를 향한 겁니다. 당시 야곱이 에서의 관계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4절과 5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신의 형 에서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했다고 했는데 개역성경에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원뜻은 단단히 일렀다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형 에서에게 지금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말이 그대로 종들에게 종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요. 야곱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이 말씀을 언뜻 대하면 지금 에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야곱을 찾아오고 있는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의 환영 인파를 몰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을 동원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단어를 확인해 보면은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나기 위해서 온다고 했는데 이 만나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1절에서 나왔던 단어 만나다와 다른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를 뜻할 때 적대적인 만남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 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당시의 문화를 볼 때 400명의 성인 남성을 끌고 오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결코 우호적인 제스처라고 보이기는 어려운 것이죠. 한마디로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이 놓인 겁니다. 이 많은 식수들을 데리고 도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피할 수도 없는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반응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형이 때리면 맞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야곱의 속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새 표현으로 보면 이게 야곱이 야곱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곱의 머리에서 나올 법한 묘책이 지금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야곱의 의도가 뭐냐면요, 형과 싸워보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자, 기억하시겠지만 자, 야곱이 그렇게 아주 순박하고 아주 그냥 얌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창세기 31장에서 그가 삼촌 라반과 대면하는 장면에서 보면요, 라반을 책망했다고 했어요.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삼촌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그때 성실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에서는요, 오히려 라반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럼에도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따박따박 반문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는 에서를 향한 야곱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형 에서에게 은혜 얻기를 구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야곱의 거짓말이 아니라 어머니의 선택이었다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간곡한 바람은요, 그저 형 에서에게서 은혜를 입어서 그 형의 마음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사건이었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오롯이 스스로 대면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20년 전보다 야곱은 더 강해졌고 소유가 많아졌고 어디로 따져보나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옛날의 야곱이 아닌데, 근데 왜 이토록 그 스스로를 열쇠에 몰린 상황에서 에서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저는 그 단서를 9절에서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상기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야곱에게 하신 실제 약속은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그의 과거를 직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책임의 결과가 견딜만한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올 손해가 적당해서도 아닙니다. 대충 한번 형이랑 어떻게 얘기해서 잘 해볼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때문에 10절과 11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의 속셈은요, 그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은 그의 가축의 두 떼를 나누는 것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발견되는 변화가 뭐냐면요, 자신의 과거에서 도망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의 심중에 간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건져주옵소서. 주님, 저를 건져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를 건져주옵소서. 20년 전 브엘세바를 떠나서 루스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이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야곱이 수많은 치열함의 순간을 지나면서 그의 심중에 새겨놓은 고백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야곱은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삶으로 배웠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 커피 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크기는 큰데 조금 투박하고 밋밋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처와 얘기하기를 이 테이블 위에다가 퍼즐을 하나 완성시켜서 장식을 하면 좋겠다 하고는 1,000피스짜리 퍼즐을 하나 샀습니다. 꿈도 야무지죠. 처음에는 이제 완성된 그림이 견본이 있잖아요. 그 샘플을 보면서 막 하나하나 맞추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서로 말이 줄어들다가 조용히 그 자리를 뜨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 그걸 완성하긴 했는데 벌써 이사할 때가 며칠 안 남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길 인생은 퍼즐 조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만약에 그 하나하나 인생의 조각을 내가 놓는 순서와 내가 놓는 방법으로 맞추는 것이라면 그림의 완성본이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도 하거니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조석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렵고 곤란하고 손해가 날 법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의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동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이 하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야곱이 이제 상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 언제 하셨을까요? 베들에서 그가 돌베개 들고 잘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닥다리 환상을 기억하시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사닥다리 맨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감정적으로 짐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속에서 단서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인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비록 자신의 내면과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양심이 힘을 얻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때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의 심령이 과연 주님 안에서 안전한 것인가? 내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지금 주님께 붙들린 바 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정말 안전하게 주님 향하여서 본향으로 가고 있는가? 자꾸 질문하게 되고 회의감이 들고 염려하게 되는 순간들은 계속 찾아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요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지식과 경험, 매번 반복되는 그 하루의 일상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초가 되어 그 위에 집을 짓는, 그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도 하나님의 뜻하심만을 나타내는 삶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도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나를 나타내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뜻하신 그 선하신 뜻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은혜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